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투데이 온 월스트리트의 이승입니다. D-10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 결정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번 달 금리 인상 확률을 100%로 꼽고 있는데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하기에 만족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금융시장도 다음 주 금리 인상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로카트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점도표를 주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나타낸 점도표는 금리 인상의 경로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2%대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로카트 총재 인터뷰 연결합니다.
I can't speak for committee. I don't really know what the committee will decide a week from Wednesday, but personally, I'm ready. I think the conditions are satisfactory. I think the market is well prepared. The economy is on a solid, moderate path. Yes, we downgraded our forecast a little bit for 2016, but we're growing. The economy is growing closer to a 2% world than a 3% world at the moment.
네, 10일 후에 미국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관건은 속도겠죠.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석들과 발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나보셨던 로카트 총재는 점진적인 인상이라는 표현을 옐런 의장이 자주 사용을 했는데 그 말은 매번 회의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즉, FOMC 회의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2월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한 후에 과연 두 번째 인상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봤더니 3월을 꼽았고요. RBC 캐피털 마켓츠도 로카트 총재의 발언과 비슷했습니다. 격 FOMC 회의로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FOMC 회의가 두 번에 한 번 걸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마지막으로 UBS 자산운용사는 지표에 따라서 인상을 할 것인데 내년에 총 4차례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UBS 자산운용사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We think four times if it's properly telegraphed, they're data dependent, they're pragmatic. I think it's going to be a positive market environment. I think the real story, though, is overseas. We think the ECB kind of disappointed last week, but that's not going to continue. And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e ECB and Bank of Japan and do what they need to do, and earnings in those areas are really going to deliver.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산운용사 대표는 앞서 로카트 총재가 제시했던 성장률보다 더 높은 3%를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는 임금 상승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은 5에서 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think the U.S. next year, we're a little more optimistic than the numbers shown earlier. We think closer to 3% next year. Global growth 3 to 4. We think all of that translates in the U.S. for the S&P 500. So we think next year becomes a year of two halves. The first half, better performance in the markets. The second half, maybe being a little more choppy. I think what you will see, though, is wages going up. We saw a 2.3% increase in the average hourly earnings index in November. It's up 2.6% this year. But what we have to be careful of is inflation has been missing in action for so long that if we start getting some more discernible signs that inflation could be coming, courtesy partly of wage increases, that would be a big negative surprise that the markets would have to digest. So we're not looking for a spiral, but expectations are so low on inflation that you could get a negative surprise that could, again, move markets around, but not enough to derail them next year.
미국 금융전문지 베런스는 내년 강세를 보일 종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매년 연말에 내년도 종목을 선정을 해왔는데요. 자, 올해 선정한 종목, 그래서 내년에 강세를 보일 종목으로는 AMC, 애플, CBS, 디스커버, GM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모두 소비 관련주만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미 올해 10% 넘게 오른 업종들인데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치주보다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s a continued momentum list. They've got the two best sectors represented in a consumer framework year to date. Consumer discretionary is up 13% year to date. Technology is up 10% year to date. What I find, you know, troubling is that there's no value on the list. It's a Momo list to me. There's no energy on this.
Well,
how can you not?
They were wrong in the way that they thought about the market for this year. And they say growth stocks have outperformed value ones by nearly 10 points year to date.
But that's not uncommon.
They thought that value was going to maybe do a little bit better than it did. Some people think that value is going to come back in favor, or maybe it already is.
I think there's a lot of value stories that have emerged in the market. You're just not seeing. There's a buyer strike within the value space right now. And once we get through year
there
end,
has been for what?
Yeah, but once you get through years? Year end and you get through all the tax loss selling, I think there's going to be huge dispersion next year between sectors as policy starts to diverge. And
오펙의 감산 합의 실패로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했는데요. 지난 2009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6%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배럴당 $37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에너지주에 대한 매도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에너지 업종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엑소모빌과 쉐브론이 4%씩 급락했고 다우케미컬과 듀폰도 2% 이상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업종은 4.3% 하락했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무려 23%나 하락한 에너지 업종인데요. 이에관해서 CF홀딩스는 국제유가가 내년에 배럴당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펙이 앞으로 18개월 동안 산유량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시장이 내년 말에서 2017년 중순 사이에는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앞서 골드만삭스도 원유 시장의 수급 균형은 내년 4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 4분기 이전까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 시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미 국제유가는 지난 1년 동안 41%나 하락을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50%나 더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하반기 반등을 꼽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장기 투자처로 에너지 업종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수급 정상화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면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미국의 정유업체와 석유 화학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From an oil perspective, the supply-demand fundamentals are getting a lot better. So, for instance, we're in the U.S., we're at the lowest rig count we've been in a century. So, U.S. crude oil supply is falling. What everybody's not talking about is what's happened in demand. In 2015, global demand has been 80% higher than it has been normally. As we move into 2016, that supply-demand fundamentals continue to improve. In other words, demand will continue to rise, supply will continue to fall. So that'll help burn off some crude oil inventories, and that'll be constructive for crude oil price. First of all, demand-driven companies who derive a lot of their revenue and cash flow from low energy prices are great places to be. So refiners, U.S. refiners, the petrochemical sectors, they're growing cash flows, distributing cash flow to their shareholders through increased dividends or stock buybacks. The other place we think there'll be a bounce back is in energy infrastructure. The energy infrastructure, including MLPs, have gotten beaten up pretty badly this year. And we think next year will be a really strong bounce back.
시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인들의 개인적인 대출 규모 신청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금과 자동차 대출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미국 가계부채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특히 10월 달에 학자금과 자동차 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반면 신용카드에 대한 규모는 2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최근 미국 인들의 소비 심리는 새로운 자동차, 더 좋은 자동차, 특히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캡슐 커피 업체로 유명한 큐리그 그린 마운틴이 민간 투자 콘소시엄으로부터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인수됐습니다. JAB 홀딩스가 주도한 콘소시엄이 큐리그 그린 마운틴을 78%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를 한 것인데요. 그 규모는 주당 98달러, 92달러였고요. 총액은 139억 달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식에 저점을 향하던 큐리드 그린 마운틴의 주가는 무려 70%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으로 유일하게 울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데이비드 아이온 행동주의 투자자입니다. 그동안 이 커피 업체의 주가가 많이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며 공매도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번 인수 소식에 주가가 무려 70%나 폭등을 하자 엄청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또 다른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 아이칸은 무엇보다 기업 사냥꾼으로 더 유명하죠. 자, 이번에 눈독 들이고 있는 업체는 어딘지 살펴봤더니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인 펫보이즈였습니다. 펫보이즈의 주식을 지금 주당 $15.50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펫보이즈의 주식 12.12%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이칸이 투자를 했던 또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인 오토플러스를 통해서 이 펫보이즈의 소매사업 부분을 인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멕시칸 패스트푸드점 칙폴레에서 이콜라이 대장균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장에서만 이미 칙폴레의 주가가 뭐 9% 넘게 폭락을 했고요. 판매 성장률 2.6%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8% 성장률보다 크게 감소했고 특히 동일 매장 매출이 22%나 급감을 했습니다. 칙폴레는 이번 사태로 4분기 레스토랑 매출이 8에서 1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구겐하임 증권사는 단기적으로 칙폴레 수익 전망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I was surprised by the magnitude, the 22% pullback on the restaurant sales on the same store sales right when they announced it, and it hasn't gotten better. It's still down 16%. So the magnitude of the decline and what has to be done to turn it around, I do think you're going to see, they said, smaller batch testing. They were already doing testing on things to on their food to make sure they didn't have E. coli. Now the smaller batch testing could bring with it higher operating costs going forward. So net-net, I see a lower earnings outlook in the near term, and I just think it's hard to put a 30-plus P.E., on a name that is significantly negative in its comp sales trends, and the earnings growth was meaningfully impacted going from 20% to now maybe, fortunately, maybe 10%.